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에게 러시아에 맞설 싸울 무기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오늘 나토와 파트너국 외무장관 회의 연설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나의 의제는 매우 단순한 세 가지 항목뿐이라며 무기라는 단어를 세 차례 강조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우리는 싸우는 방법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물자가 지속적이고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승리는 엄청난 희생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무기를 우리가 얻고 가능한 빨리 우크라이나에 도착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독일은 최근 러시아의 침공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만 지원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자국 내 방위 투자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쿨레바 장관은 독일이 더 많은 일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며 벨리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 이유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부크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는 자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우리의 파트너와 함께 미래에 더욱 집중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중대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건설 노동조합 행사 연설에서 부차에서 일어난 끔찍한 민간인 학살은 전 세계에 뻔뻔한 잔혹성과 비인간성을 목격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국가들이 함께 모여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신규 투자 금지 등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설명하면서 러시아 경제에 혹독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푸틴이 치러야 할 경제적 대가와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더욱 증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원조 등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오늘 표결을 통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표결은 러시아군이 한때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수백 구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미국이 퇴출을 요구한댔다는 것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 러시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우승거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리나 쿠비악 유엔 총회 대변인은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엔 총회 긴급 특별 회의가 7일 오전 10시에 재개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유엔 인권 이사회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기 위한 결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유엔 인권 위원회 퇴출 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인 헝가리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요청하면 헝가리는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헝가리의 이 같은 입장은 대다수 EU 국가들이 루블화 결제에 부정적인 것과는 대비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연합 등 자국의 비우호적인 나라들에 대해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인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경고했습니다. 디스 위원장은 인도가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데 따른 비용과 결과가 상당하고 장기적일 것이라는 게 우리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우리는 중국과 인도의 결정에 대해 명백히 실망한 분야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어제 우크라이나 전역을 통제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와 파트너국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는 현실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개월 동안 심지어는 수년간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최근 세계 갑부들 최소 10억 달러 이상을 자산을 가진 세계 부자들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는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와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일론 머스크 CEO로 순자산이 2,190억 달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1위가 됐고요. 지난 5년 동안 최고 부자였던 온라인 물류기업 아마존의 창립자이고 또 항공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을 운영하는 제프 베조스 CEO는 1,710억 달러 자산으로 2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명품 재벌입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가족이 3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4위, 투자자 워렌 버핏이 5위, 구글의 공동창업자 레리 페이지의 이름이 6번째 자리에 보입니다. 세계 10대 억만장자들의 절반은 전자기술 분야의 사업가입니다. 미국인 억만장자는 735명이고요. 중국의 억만장자가 607명으로 미국, 중국 이 두 나라의 억만장자들이 세계 갑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세계 억만장자들의 총 자산을 합치니 12조 7천억 달러였습니다. 자, 중국의 최고 갑부, 생수기업 농푸생수의 창업자 중산산 회장입니다. 자산가치 657억 달러로 세계 순위에서는 17위고요. 한국 최고의 억만장자는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회장, 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자산 91억 달러 정도로 공동 22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억만장자 명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또 중국 정부의 기술 정보 기업에 대한 통제 등으로 두 나라 부자들의 자산도 크게 줄었고 숫자도 줄었습니다만 전체 40%가 넘는 부자들은 지난 1년 사이에 자산을 더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바베이도스, 에스토니아, 우루과이 등에서 230여 명의 부자들이 세계 억만장자 대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으로 2000년 10월 평양을 찾아서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8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고 북한 전역 대부분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동해안 쪽은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일겠고요. 함남 심포, 함북 김책, 양강도 삼전 쪽엔 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금요일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삼전입니다. 영하 9도, 희산이 영하 5도, 중강이 영하 4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청진이 0도, 함흥 1도, 신의주 4도, 평양 개성이 3도입니다. 원산이 4도, 장전 해주는 5도에서 쌀쌀한 아침을 열겠습니다. 낮 최고 가장 낮은 곳은 선봉입니다. 영상 9도고요. 삼지연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진이 14도, 신의주 14도, 개성 17도, 양강도 해산과 자강도 중강 19도까지 오릅니다. 평양 장전 자강도 강계 20도, 원산 21도 낮 최고 기온입니다. 동해상 맑겠고요. 서해도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5m로 그리고 먼바다는 3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2m까지 역시 오후에 물결이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더 많은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터키 법원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인 자말 카쇼기 씨 살해 사건을 종료하고 이 사건을 사우디에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이 2050년을 목표로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더 많은 무기를 얻을수록 그리고 더 빨리 무기들이 도착할수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면서 서방에 즉각적인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예. 자, 나토 회원국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부 나토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러시아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토 30개 회원국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행동은 피하는 양상입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회원국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까지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건 거의 방어용 무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서방은 그동안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이나 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같은 방공 무기를 지원해왔고요. 전투기나 탱크 같은 공격용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6일 공격용 소형 드론인 스위치 블레이드 100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총장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방어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를 구분하는 건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전쟁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지난 2월 24일에 시작됐으니까 7일로 6주째가 됩니다. AP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그리고 체르니히우 등 북부 지역에서 2만 4천 명 이상의 병력을 모두 철수시켰고 보급, 재편성, 동부 지역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벨라루스나 러시아로 이들 병력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동부 지역이라면 돈바스 일대를 말하는 건가요?
네, 러시아는 지난달 말에 1단계 군사작전의 주요 목표를 대부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주된 목표인 동부 돈바스의 해방을 위한 군사작전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러시아가 목표를 축소, 수정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돈바스에는 친러시아 반군 세력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반군 세력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자체 정부를 각각 수립하고 지금 8년 가까이 돈바스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개시 며칠 전에 이들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법령에 서명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도발했습니다.
네, 지금 돈바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가 돈바스를 주요 목표라고 선언하고 또 우크라이나 정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제2의 격전지가 될 거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 일대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는 러시아군 폭격에 6일에도 적어도 민간이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날 일대 주민들에게 빨리 탈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피란을 권고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너무 늦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빨리 피신해야 한다면서 러시아군의 폭격이 벌어지면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있을 때 지금 당장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네요.
네, 미국이 6일 러시아와 관련한 모든 신규 투자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 추가 조처는 러시아를 더 고립시키고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중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추가 제재에는 모든 신규 투자 금지와 더불어서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 또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은행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퇴출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이 푸틴 대통령의 두 딸도 제재 명단에 올려서 미국 내 자산 동결 또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자, 유럽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연합은 현재 러시아산 석탄, 목재 등의 건축 자재, 주류, 해산물 수입 금지 등의 제재 단행을 검토 중인데요. 회원국들은 6일에 이 석탄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7개 회원국은 또 러시아산 가스 수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3분의 2 감축, 2030년까지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전면 중단할 걸 논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 같은 나라는 자국의 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터키로 가보겠습니다. 터키 법원이 자말 카쇼기 씨 살인 사건을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했군요.
네, 터키 법원이 7일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살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종료하고 이 사건을 사우디로 이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터키는 그동안 이 카쇼기 씨 살인 사건 용의자 26명에 대해서 벌석 재판을 해왔습니다.
네, 자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기 전에 이 자말 카쇼기 씨 살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저명한 언론인 출신으로 미국에 거주하던 이 카쇼기 씨가 지난 2018년 10월에 결혼 관련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이 터키인 약혼녀와 함께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살해된 사건입니다. 당시 카쇼기 씨는 이 시신이 훼손되는 끔찍한 살해를 당한 걸로 알려져서 국제사회에 공분을 샀습니다.
네, 당시 카쇼기 씨 살인 사건의 배후로 이 사우디 왕실이 의심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살인 사건에 연루돼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우디의 실세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최측근들이 있었던 게 드러나면서 빈 살만 왕세자의 사주를 받고 저지른 사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사우디 왕실은 일부 과잉 충성파들의 잘못이었다면서 왕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재판이 사우디가 아니라 터키에서 진행됐네요.
네, 터키에서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터키가 사법권을 발동했고요. 터키 검찰은 용의자 26명을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용의자들이 외국인들이라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 걸석 재판을 해왔습니다.
사우디도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우디 검찰은 사건 이듬해 용의자들을 기소하고 비공개 재판을 해서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한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피고도 카쇼기 씨 가족에게 용서를 받았다면서 감형됐고요. 사우디 법원은 2020년에 피고 5명에게는 징역 20년, 그리고 나머지 3명에게는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불석 재판을 해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거의 3년 만에 터키 법원이 재판을 종료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터키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지난주에 터키 검찰은 골석 재판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사건 이관을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이스탄불 법원 판사가 이날 검찰의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건을 사우디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터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카쇼기 씨 측과 국제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우디로 사건을 넘기는 건 터키에 대한 주권 침해이고 사우디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반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도 정치적인 결정이라면서 터키가 사건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사건을 다시 넘겼다고 비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터키의 이 결정이 경제적인 곤란에 처해 있는 터키가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이 지난 수년 동안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주요 조선소의 부지를 확장하고요. 남태평양 진출을 모색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는 중국이 이런 군사적인 하드웨어와 함께 2050년까지는 해군력 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중국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 제도와도 안보협정 초안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중국과 솔로몬 제도가 안보협정 초안에 서명했는데요. 이웃나라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로 인해서 솔로몬 제도에 중국의 함정들이 기항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솔로몬 제도에 중국 군사기지가 들어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솔로몬 제도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의 해외 해군기지는 미얀마, 파키스탄 그리고 지부티에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솔로몬 제도의 이 항구가 태평양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중국 해군에게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호주가 그동안 빅브라더 노릇을 하는 데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요.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호주나 뉴질랜드 정부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제도에 중국의 군사기지가 들어설까요?
일단 솔로몬 제도 정부는 기지 설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머네시 소가바레 총리는 지난주에 군사기지 설치에 따른 안보 파장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기지 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고요. 또 전문가들도 지난해 11월에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벌어지는 등 국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기지 설치는 아직 멀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보협정은 어떤 식으로든지 두 나라 정부의 관계의 강화를 이끌어낼 전망입니다.
네, 자 중국이 지금 또 어떤 분야에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중국의 함정 건조 움직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상하이에 있는 중국 최대의 조선소인 장난조선소의 부지를 대규모 확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영국 해군 관보인 네이버 뉴스는 최근에 장난조선소 부지 확장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 척의 선박이 한꺼번에 들어갈 정박수와 초대형 부두 등이 들어설 걸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장난조선소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합니까?
네, 이 장난은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 중국 해군 함정을 만드는 핵심 조선소입니다. 네이버 뉴스는 또 중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시설을 확장했다면서 이로써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 가능성도 열렸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 BOA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이 갖고 있는 함정이 모두 몇 척이나 됩니까?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에 중국 해군은 512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700척 이상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 세계 군사력 평가업체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해군력이 분명히 팽창하는 과정에 있고 예상보다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중국이 보유한 함정이 크게 늘었는데요.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단순히 함정을 늘린다고 해서 해군력이 향상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1970년대 베트남과 국경 문제로 교전한 이후에 실전 경험이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더 많은 훈련 그리고 지휘체계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 지도부는 중국군의 현대화라는 이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갖고 있죠?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7년 중국 공산당 전인대 회의에서 2035년까지는 군사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2049년까지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세계적인 수준의 군대로 성장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이른바 군사 굴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미 연방 하원이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피터 나바로 전 무역 제조업 정책 국장과 댄 스케비노 전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에 대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기로 가결했습니다. 미 법무장관과 상무장관 그리고 연방 일부 의원 등 미 정계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월 6일에 일어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에 의회 모독죄가 인정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 하원이 6일 피터 나바로 전 무역 제조업 정책 국장과 댄 스케비노 전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을 의회 모독죄로 고발하기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두 사람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소환에 불응하자 사법 처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네, 이두 사람에 대한 고발안이 어떻게 하원 전체 회의까지 오르게 된 겁니까?
예, 앞서 하원 특위가 지난달 28일 두 사람을 의회 모독죄로 고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이어 이날 하원 전체 표결에서 찬성 220대 반대 203으로 해당 안건이 가결된 겁니다. 이제 하원이 두 사람을 연방 법무부에 회부하면 이후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만약 유죄로 확정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의회 모독죄로 고발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하원 특위는 9달이 넘게 의사당 난임 사건을 조사 중이었는데요. 그간 800명이 넘는 사람을 면담했고, 또 일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에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소환에 불응해서 처음으로 모독죄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수석 전략가인데요. 지난해 10월 하원은 배넌 씨에 대한 의회 모독죄 고발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나바로 전 국장, 스케비너 전 국장. 그럼 언제 특위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겁니까?
예, 스케비노 전 국장이 소환 통보를 받은 건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베니 톰슨 하원 특위 위원장은 당시 배넌 전 수석 전략가와 스케비노 전 국장 등 4명의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에게 소환장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나바로 전 국장은 지난 2월에 소환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예. 자,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소환 통보를 받았던가요?
예, 스케비노 전 국장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가 도둑맞았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는 데 도움을 줬고, 또 의사당 난임 사건 당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고 특위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에 비디오 영상 또는 트위터와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스케비노 전 국장이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특위는 보고 있습니다.
나바로 전 국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나바로 전 국장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림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공격하는 데 일조했다고 특위는 지적했습니다. 나바로 전 국장은 정부의 기밀보호를 위한 법정장치인 행정특권을 이유로 소환 통보를 거부해왔는데요.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고 국가 이익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나바로 전 국장과 스케비노 전 국장을 행정특권 적용에서 제외시켰었습니다.
네. 자, 6일 하원의 분위기를 좀 볼까요? 이 하원 의원들은 이두 사람의 의회 모독죄 가결 여부를 놓고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안건에 대한 표결은 몇 시간 동안 계속이 됐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의사당 난입 사건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스케비너 전 국장을 좋은 사람이라고 두둔하면서 이날 표결은 정치적인 쇼라며 특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예, 하원 특위 소속인 민주당의 제이미 라스킨 의원은 9명으로 구성된 특위에 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라스킨 의원은 이번 표결의 목적은 절차와 법치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을 하원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하원 특위에 소속된 공화당 하원 의원 2명 누굽니까?
네, 리즈 체니 의원과 애덤 킨징어 의원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의한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일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날 나바로 전 국장과 스케비노 전 국장에 대한 표결에서도 두 사람은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모독죄 가결 찬성의 표를 던졌습니다.
네. 자, 그런가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특위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반카 트럼프 전 백악관 고문이 5일 특위에서 증언했습니다. 이날 증언 청취는 원격으로 진행됐는데요. 며칠 전 남편인 제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원격으로 증언한 데 이어 이반카 전 보좌관도 특위의 조사 요청에 응한 겁니다.
예. 자, 특위가 이반카 트럼프 전 고문을 왜 조사하는 겁니까?
특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시위대를 해산시켜달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는데요. 이방카 전 고문이 적어도 두 차례 지지자들에게 폭력 사태를 멈추게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것으로 특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방카 전 고문이 특위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알려졌습니까?
진술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톰슨 위원장은 이방카 전 고문의 진술이 가치 있고 도움이 되는 증언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몇 가지 드러난 내용이 있지만 차후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왔다죠?
그렇습니다. 6일 법무부가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의 코로나 확진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외에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을 비롯해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의원,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 자말 시먼스 부통령 공보국장 등 미 정계 핵심 인사들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니, 미 정계 주요 인사들의 이 코로나 확진 사례가 이렇게 무더기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지난 주말 그리디론 클럽이 주최한 연례 만찬에 참석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그리디론 클럽 만찬은 매년 개최되는 워싱턴 DC의 유력 언론인 모임으로 뭐 언론인은 물론이고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행사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행사를 열지 못하다가 지난 2일 오랜만에 행사를 재개했는데요. 확진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 관련 방역 지침은 적용되지 않았던 겁니까?
네, 참석자들은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석자들 가운데 뭐 행사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디온 클럽의 톰 디프랭크 회장은 6일 참석자 가운데 적은 수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자들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혹시 이날 행사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영상 메시지만 보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시먼스 공보국장과 밀접 접촉을 하긴 했지만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알려진 사람들 말고도 최근 백악관 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최근 며칠간 백악관 직원들을 비롯해서 언론인들의 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인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이 대통령과 접촉하려면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모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미국에선 그동안 코로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최근 몇 달간 코로나 확진자는 크게 줄었는데요. 하지만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 변이가 미국의 우세종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같은 집단 감염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백신이 바이러스를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면역력 상승으로 중증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며 성공적인 팬데믹 종결 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만든 백신이 BA2 변이에는 큰 효과가 없다. 이런 발표도 나왔더군요.
예, 식품의약국이 6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BA2 변이와 그렇게 잘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스터샷에 맞으면 심각한 중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FDA는 새로운 변종에 맞게 백신 조제 방식을 변경할지 여부를 오는 6월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일 오는 5월 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8월 31일까지 대출 상환은 유예됩니다.
그동안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여러 번 연장됐었죠?
예,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 대량 실직 사태가 일어나자 정부는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처를 처음 내놓았습니다. 자, 이 조처는 여러 차례 연장됐는데요. 지난해 12월, 올해 5월 1일까지로 네 번째 연장된 데 이어서 이번에 8월 말까지로 다섯 번째 연장이 이뤄진 겁니다.
예. 자, 바이든 행정부가 또 학자금 상환 유예를 연장한 이유 뭡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나라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힘들었던 2년을 보낸 후 국민들이 계속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장한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요, 추가로 지어진 시간은 대출자들이 재정적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연방 교육부가 학생 대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많이 회복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경제 관련 수치를 봐도 좋아진 상황이 눈에 띄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월 처음 상환 유예 연장 조치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미국 경제는 거의 성장이 없었지만 지금 미국은 1년 전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과 이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적 혼란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이 연방준비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 만약 5월부터 대출 상환이 재개될 경우 학자금 대출 대출을 갚아야 하는 수백만 명이 중대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미국의 재정 안정성도 해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의 대출 상환 유예 혜택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지난 2020년 3월 이후 4천여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액수로는 총 1조 6천억 달러 규모인데요. 자, 미국은 대학의 학비가 무척 비싸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우선 학교에 다니고 졸업 후에 직장에 다니면서 여러 해에 걸쳐 대출금을 천천히 갚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네. 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연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의회 쪽에서도 계속 나왔다고요?
예, 약 100명에 달하는 민주당 소속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백악관이 대출금 상환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고 백악관을 압박해 왔습니다. 특히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등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5만 달러까지 탕감해 주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출을 탕감해 준다는 건 아예 빚을 없애 준다는 그 말이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성명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문제를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학자금 대출금을 1인당 최소한 만 달러 없애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반응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은 환영했지만 공화당 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톰 코튼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예 연장 결정은 모욕적이고 무모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모든 국민은 자신이 진 빚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일각에선 이 바이든 행정부의 조처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온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달 23일 타계한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의 생애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1990년대 미국 외교를 진두지휘했으며 특히 2000년 10월에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미북 정상회담,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1937년 5월 15일 체코슬로바키아 수도 프라하의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이름은 마리아 야나 코르벨로바였습니다. 아버지는 학자이자 외교관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나치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장악하자 아직 어린 아기인 메들린의 가족은 영국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러나 메들린가의 할아버지는 유태인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와 재정착을 하기도 전에 이번에는 소련이 체코를 장악했습니다. 메들린 가족은 다시 나라를 떠나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정착했습니다. 외교관이자 언론인이었던 메들린의 아버지 조셉은 덴버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메들린은 어려서부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세계 문제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조셉 코르벨의 제자 중에는 나중에 또 한 명의 여성 국무장관이 된 콘돌리자 라이스도 있었습니다. 메들린 올브라이트는 자신이 외교관 가정에서 자랐으며 국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데는 아버지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I grew up basically in a diplomatic family. He really had the most amazing influence on my life.
명석한 메들린은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명문 웨슬리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메들린은 학교 신문 편집을 맡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메들린은 일간지 덴버 포스트에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같이 인턴으로 일하던 출판사 아들 조셉 올브라이트를 만났습니다. 1959년 메들린은 웨슬리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곧이어 조셉 올브라이트와 결혼했습니다.
세 딸을 키우면서도 열심히 공부한 메들린은 1968년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러시아어로 석사, 공공법과 정부학으로 1976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학생이었던 1972년 올브라이트는 민주당의 에드먼드 머스키 상원의원의 입법보좌관으로 일하게 되면서 처음 정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올브라이트는 지미 카터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그녀의 교수였던 즈비그뉴 브리젠스키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발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올브라이트는 워싱턴에 있는 여러 비영리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이어 워싱턴의 명문 조지타운 대학교에 국제관계학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올브라이트 교수는 그곳에 있으면서 네 차례나 올해의 교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올브라이트 부부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두 사람 관계는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올브라이트 여사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혼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했지만 그러면서도 꿋꿋했습니다. 그의 개인적 생애로서나 사회적 활동에서 이혼은 전혀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올브라이트는 자신의 집에서 민주당 엘리트들이 모여 그날그날의 이슈를 토론하는 많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특히 외교 정책 면에서 올브라이트는 당의 주목을 받는 인사로 떠올랐습니다. 1988년 올브라이트는 마이클 두카키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그의 보좌관으로 활약했습니다.
1992년 대통령에 당선된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올브라이트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영어는 물론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국어를 구사하는 메들린 올브라이트는 4년 재임 동안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추구하는 유능한 외교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올브라이트 대사는 더 뉴 리퍼블릭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정치와 다국적 기구에서의 미국의 강력한 지도력은 클린턴 정부의 기본적인 신조라고 강조했습니다.
1990년대 구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로 인해 발칸 지역에 심각한 분규가 발생하자 미국은 평화 유지를 위해 보스니아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이때 미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에 적극 나섰습니다.
1994년에는 미군의 IT 쿠데타 사건 해결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2차 임기 중인 1996년 12월 올브라이트의 국제정치 분야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외교 사령탑인 국무장관에 기용했습니다. 다음해 1월 올브라이트 장관은 미국 제64대 국무장관이자 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And that I will well and faithfully
discharge the duties of the office.
Discharge the duties of the office
on which I am about to enter.
On which I am about to enter.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adam Secretary.
재임 중 올브라이트 장관은 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또 구소련권 국가들이 북한 등 위험 국가에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폴란드와 헝가리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도록 주도하면서 서방 군사동맹의 확대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1999년 구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에 따른 참혹한 민족적 종교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보스니아에 2만 명의 미군을 파병하는 안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이해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올브라이트 장관은 중국, 베트남 등과의 관계 정상화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 국가들과의 협상을 이끌어낸 것은 중동 문제에서 이룬 괄목할 만한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사건은 미 국무장관 최초의 북한 방문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출범한 이래 평양을 방문한 최고위 미국 관리인 올브라이트 장관은 2000년 10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한반도 긴장 완화, 북미 외교대표부 개설, 미사일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미국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지원하는 대신 북한은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자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discussed Chairman Kim's idea of exchanging DPRK restraint in missiles for launches of DPRK satellites.
올브라이트 장관은 바쁜 일정 중에도 평양의 한 유치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의 식량농업기구를 통한 미국의 지원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평양 어린이들과 춤을 춘 최초의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라고 농담을 한 그는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두려움 속에 자라서는 안 된다며 국제 구호단체들은 지원 물자가 필요한 데 사용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se children and their brothers and sisters around the country should be able to grow up without fear of emergency shortages or famine.
하지만 올브라이트 전 장관이 추진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과 미북 관계 개선은 미국 내에서의 조심스러운 반응과 보수적인 후임 정부의 등장으로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2001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술 활동, 강연, 민간 기업 자문 등으로 여전히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마담 국무장관 회고록 Read My Pins, 외교관의 보석함에서 나온 이야기 등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를 만큼 많은 관심을 끄는 저서들이었습니다.
2007년 올브라이트 여사는 자신의 국제적 전문성을 살려 민간 투자 기업 올브라이트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창업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회사였습니다. 또 국제 전략 기업인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의 공동의장으로 일했습니다.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자문기구의 의장도 역임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여사는 외교, 민주주의, 세계 문제 등에 기여한 공로로 여러 대학으로부터 많은 명예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2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에게 대통령 자유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여사는 그 같은 활동 이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일만 알고 놀 줄 모르는 여성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화술이 좋은 데다 특히 뛰어난 유머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텔레비전 코미디 쇼에도 등장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브라이트의 혈통은 유태인이었지만 가족은 일찍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성당을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던 올브라이트는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영국 교회, 즉 성공의 신자가 됐습니다. 올브라이트는 국무장관에 지명된 후에서야 그의 가계를 조사하던 언론에 의해 자신이 유태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올브라이트 여사는 지난 3월 23일 워싱턴 DC 자택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4세였습니다. 각계각층에서 그녀의 타계를 애도하는 가운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올브라이트를 잃은 것은 전 세계의 큰 손실이라고 애석해 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미국 문화에 존재하는 미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존 드라이든과 대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일의 금요일을 미국인들은 불길하게 생각합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elcome back, John.
Hello. So what are we talking about today?
I want to ask you about Friday the 13th.
Because you heard that it is unlucky?
Yes, and also black hat.
Okay, the number 13 used to be unlucky, like there's no 13th floor in some old buildings.
What do you do when you see a black hat?
It used to be that people avoided them, but people don't do that now. However, I do try not to break mirrors.
Yes, I heard 7 years of bad luck.
Yes, but nobody I know believes it.
So these are old traditions?
Yes, old superstitions. But people don't believe them anymore, except the one about not walking under an open ladder.
Because of bad luck?
Yes, that's another old superstition. But of course you don't want to walk under a ladder that's going to fall on you. However, many Americans use these old superstitions as a quick way to describe feelings or situations.
Like this?
Yes, that's knock on wood. If I say, I think my cold is gone, knock on wood, that means I hope it's gone. But it's just an old habit. I don't believe that knocking on wood actually helps.
It's just an old saying.
Exactly. It's like crossing your fingers when you hope that something will happen.
But people actually say, cross your fingers.
Yes, some people do both. But I could just say it. I could just say, I think, cross my fingers, I think I'm getting the promotion.
And what about when people say bless you?
It used to be God bless you. When we sneeze, some people say that. Some people used to believe it was protection against the devil stealing your soul.
So even though we don't believe that anymore, it's polite to say bless you to someone who sneezes.
Yes, it's considered good manners. And when someone says bless you, we say thank you.
You have so many superstitions.
Yes, we talked about 5 out of maybe hundreds.
Since we are talking about good manners, I want to say thank you for your time today, John. "깨진 거울이 불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든지 사다리 아래로 지나가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또 나무를 놓고 하는 나무를 두드리는 행위는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을 때 하는데요. 이런 미신들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름을 빨간색 펜으로 쓰지 않는 것처럼 미국인 친구가 재채기를 하면 bless you, 축복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겠죠.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미국 문화에 존재하는 미신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